One of my favorite examples of this, I'll give you two examples from Western history. The Roman Empire was built by accident. It's an accident. And the British Empire was another example. The British had no plan for world conquest. They just wanted to make money in India. Trump is a sort of interventionist isolationist. It's a really weird thing. He admires China. He admires Xi. He admires dictators.
오늘 3프로 TV와 글로벌 머니 토크의 마틴 울프를 다시 모시게 돼 반갑습니다. 마틴은 파이낸셜 타임스의 수석 경제 논설위원으로 금융 저널리즘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12위 대영제국 훈장 커맨더를 받았고 프로스펙트 매거진은 그를 영미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 저널리스트로 평가했습니다. 하버드대 총장 로런스 서머스는 그를 세계 최고 금융 저널리스트라 불렀고 피임초 전 CEO 모하메드 엘에리언은 울프를 현존하는 경제 칼럼니스트 중 단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섯 권의 책을 썼으며 옥스퍼드에서 철학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고 경제학 석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마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핵심 경제 지정학 이슈에 대한 견해를 듣게 돼 기대됩니다. 최근 중국에 대해 베이징은 외부 간섭 없이 내부 체제를 운영하고 수출은 자유롭게 하려는 확대판 독일일 뿐 초강대국 지위를 노리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이 말은 일본이 1930년대 대동아 공영권이 필요하다고 나서기 전 했던 말과 꽤 닮아 보입니다. 중국은 경제권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최소한 아시아에서 전략적 패권국이 되려는 것 아닌가요? 나아가 명나라와 중화의 꿈까지 되살리려는 건 아닌지요? 그렇다면 중국의 야심을 조금 더 경계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은 딱 잘라 정의하기 어렵고 제 생각엔 모든 일이 계획대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건이 흐름을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볼 때도 현 정부와 행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와 실제로 벌어질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즐겨 드는 서양사 사례가 두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연히 세워진 로마 제국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지중해를 지배하러 가자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까이에 자신들을 위협하는 적들이 있어 물리쳤더니 어느새 거대한 영토를 정복하게 된 겁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카르타고 격파였고 이후 새로 맞닿은 이웃들이 또 위협이 되면서 그들까지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나아가다 너무 멀리 와버린 데다 상대가 너무 거대해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났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미국이 이란 문제로 벌이는 혼란을 보면 떠올릴 만하듯 이란인들은 예전부터 남을 곤란하게 만든 전력이 있죠. 핵심은 이런 팽창이 우연이었다는 점이고 대영제국도 마찬가지라 영국 역시 세계 정복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인도에서 돈을 벌고 싶었고 안전하게 벌려면 정복하는 편이 낫다는 걸 알게 됐으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처음부터 거대한 제국을 만들자 하고 계획한 건 아니었습니다. 콜럼버스 이후 북미에 제국을 세우려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계획된 일은 아니었고 여러 사건이 흐름을 만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중국은 새로운 무언가를 원한다기보다 역사적으로 중화의 중심이던 시절 누렸던 위상을 되찾으려는 겁니다. 주변국은 물론 중국의 중요한 대부분의 나라, 어쩌면 거의 모든 곳에서 중국을 지도국으로 여기고 예를 갖춰야 할 나라로 대우받는 상태를 바라는 거죠. 흔히 조공관계라고 부르는 질서인데 그렇다고 전 세계에 군대를 배치하려는 건 아닙니다. 비용도 크고 복잡하니까요. 모두가 중국을 잘 대하고 존중하며 중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중국에 투자하거나 중국 자본을 원하는 조건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게 목표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전 세계에 수많은 기지를 두고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며 지배적 패권국으로 군림하는 일을 중국이 원하느냐 하면 제가 중국인들과 나눈 대화에서 받은 인상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들은 딱히 그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거대한 나라이고 굳이 말하자면 그 자체로 제국 규모의 국가에 가깝죠. 장점은 문화와 민족 면에서 비교적 동질적이고 자기 이익에 맞게 나머지 세계를 효과적으로 지배할 능력이 있다고도 딱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썽만 안 피우면 각자 알아서 다스리게 두면 되지 않느냐는 건데 문제는 그들이 어떤 행동을 원하고 사람들이 그 기대에서 벗어날 때 이를 어떻게 보장하려 하느냐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건 상대국이 자국 시장과 원자재에 접근을 허용하고 중국이 중시하는 사안에서 중국의 이해를 고려하는 태도입니다. 말하자면 조공 관계인 셈이고 그런 태도를 전 세계 어디서나 기대하겠지만 특히 말씀하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곳을 자기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각국이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곤란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군대를 투입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는 훨씬 더 은밀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그래서 대만 문제가 자연히 제기되지만 중국이 대만에 행동할지는 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지 않는 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패권을 추구할 겁니다. 하지만 강압적 힘을 계속 행사하는 전통적 서구 패권, 미국식 패권과는 다른 모습일 겁니다. 적어도 지금 그들로선 비용이 크고 자칫 치명적일 수 있는 미국과의 정면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패권적 제국주의자로도 혹은 뭐든 내버려두는 수동적 존재로도 보지 않습니다. 안정된 질서를 확보하는 문제에서 중국은 그 중간쯤 중국 특유의 해법을 택할 겁니다. 그렇게 세울 질서는 당연히 위계적일 것이고 평등주의적이거나 모든 나라가 동등한 주권을 가졌다는 전제에 기대지는 않을 겁니다. 각국이 동등한 주권자도 아니고 미국도 그렇게 믿지는 않으니 그런 점에선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 질서에 보편적 자유주의 원칙 같은 걸 내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사고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식 패권, 중국의 영향력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중국적 특성을 띈 형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미국과 공존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지금 세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쪽은 늘 그랬다거나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뜻은 아니지만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중국이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한 상대가 될 텐데 제조업 경쟁의 큰 부분을 틀어쥐고 여러 원자재와 재화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자에 가까운 결정적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일부 핵심 분야에서는 비슷한 위치에 있고요. 그 때문에 삶은 불편해지지만 그들은 여러 분야에서 이미 강력한 전략적 입지를 확보해 둔 덕분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관점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요즘 저는 대만을 그냥 내버려 두고 2,400만 명에게 당신들은 우리 형제니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환영이고 아니면 편히 지내라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전쟁에 나서지 않을 겁니다. 푸틴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길 바라지만 그들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핵심은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 오래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쟁으로 얻을 건 거의 없는 반면 잃을 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정부를 뽑지만 않는다면 중국도 건드리지 않고 둘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얘기를 이어가면 EU는 한 발 더 나아가 중국 기업의 핵심 인프라 참여를 막고 EU산을 우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이 워싱턴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너희가 우리를 옥죄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전혀 다른 대응일까요? 중국 전기차가 자칫 우리 전기차 사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EU는 중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중국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중국 관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짧은 시간에 부상한 속도와 규모, 뛰어난 역량 때문인데 제게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역사 지식과 경험상 중국이 지금 같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했고 오히려 제 예상보다 더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이 중요합니다. 수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세력들에겐 판을 크게 흔드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죠. 다만 유럽과 미국의 시각은 중요한 지점에서 다른데 우선 유럽은 자신들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여기던 시대가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끝난 지 오래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끝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더 복잡한 문제고 그 이후 오래됐죠.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패권국도 아니며 앞으로도 될 생각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반면 미국은 여전히 스스로를 패권국으로 여기기에 중국과의 경쟁을 더 전방위적으로 느끼고 미국 눈에는 중국이 세계 질서 정점에 자기 자리를 밀어내려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유럽인들도 패권국 지위가 없다는 걸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대중정책은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기존 공화당 주류라면 이건 갈등까진 아니어도 세계를 규정하는 초강대국 경쟁이며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맞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을 테니까요. 그러려면 우리의 자산, 특히 동맹을 움직여 활용해야 했고 제 표현대로라면 그게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는 동맹 감각도 미국 패권에 대한 구상도 없고 미국이 만든 어떤 제도에도 관심이 없으며 그저 다른 나라들이 자신을 완전히 내버려 두길 바라다가 기후회의에서도 빠져버립니다. 그는 WHO를 비롯해 여러 국제기구와 협정에서 빠져나왔고 모두 미국이 만든 제도와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개입주의적 고립주의자라는 묘한 인물인데 게다가 중국과 시진핑 독재자들을 존중한다는 건 숨길 일도 아니어서 중국을 어떤 의미에선 적으로 보지 않는 듯합니다. 그는 중국을 경쟁자로 보지만 이념적 적으로까지 보진 않습니다. 또 여러 면에서 미국산 반도체와 제품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는데 훨씬 관대한 태도를 보여왔죠. 중국 대응을 둘러싼 미국 주류의 통념이 있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만의 시각과 태도는 무엇보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과 유럽은 중국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수 있지만 정책은 달라도 분명히 맞닿는 지점은 있습니다. 중국을 큰 무역 위협이자 산업 위협으로 본다는 점인데 트럼프의 해법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저로선 놀랍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전략 산업은 무엇이고 반드시 보호해야 할 산업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지를 따져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은 보조금 등으로 어느 정도 그런 접근을 했고요. 그가 한 일이라곤 나라별 양자수지를 근거로 관세를 마구잡이로 올리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다가 대체로 패한 것뿐입니다. 완전히 진 건 아니어도요. 제가 보기엔 여기엔 전략이 없고 유럽의 시각은 전혀 달라서 그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하려는 겁니다. 경제사회적 가치와 안보상 필요 때문에 반드시 유지해야 할 산업들이 있고 이를 위한 산업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유럽 차원에서는 재원이 부족하고 그에 맞는 수입 기반도 없어 말씀하신 자동차 산업 같은 분야를 버티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많은 분야는 되살릴 여지조차 없어 예전에 갖고 있던 태양광 패널 산업을 다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럽은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중국 산업이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을 통제하는 상황을 경제사회 정치적 위협으로 보고 있고 이에 대응할 정책을 다듬어가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비극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 대서양 양쪽의 시각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데도 공동정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한 책에도 썼듯 합리적인 길은 미국과 유럽, 다른 동맹국들이 합의해 함께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게 뭉치면 규모면에서 여전히 중국보다 훨씬 큽니다. 개별로는 아니지만 서방 동맹국을 모두 합치면 경제 규모는 여전히 중국보다 훨씬 크고 모든 면에서 앞섭니다.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상대할지 규칙부터 합의하자라고 정한 뒤 함께하면 강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중국이 그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엔 그것이 중국을 상대할 유일하게 합리적인 전략이었고 그 점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뻔한 얘기지만 그 구도는 완전히 깨졌고 중국은 미국과 유럽을 따로 떼어 공략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아시아 동맹국들은 걸린 게 너무 많아 곤란한데 한국이나 일본만 봐도 중국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이 길었지만 지금 우리는 경쟁에서 지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 정책이 낳은 현실적 문제들이 있는데도 이를 함께 풀 협력이 안 돼 우리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적어도 이미 재선을 하고 있으니 다시 당선되지는 않을 텐데.
다만 트럼프 후임자는 다를 텐데 어떻게 다를까요?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이 대중국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다른 나라들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어 더 약해지고 중국은 그 틈을 타 나라들을 하나씩 떼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은 영리하고 현실적인 만큼 그렇게 움직일 여지가 생긴 겁니다.
요즘 가장 주목받는 인물인 앤디 번햄부터 보죠. 그를 잘 모르는 시청자들을 위해 그는 어떤 인물이고 노동당 출신이든 아니든 어떤 총리상에 가장 가까울까요?
글쎄요. 그가 어떤 인물인지가 흥미로운 대목인데 우리 대부분은 그를 잘 모를 겁니다. 과거 영국 정치에서 큰 존재감을 남긴 적은 없고 이전 정부들에 참여하긴 했지만 스타머 정부에는 없었으며 웨스트민스터의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도 16년 전 블레어 브라운 시절입니다. 그때도 무슨 직책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제겐 눈에 띄지 않는 하급 인사였습니다. 그는 맨체스터 시장을 지냈는데 맨체스터는 여기서 말하는 지방 도시 중에서도 중요한 축에 듭니다. 잉글랜드의 모든 도시는 런던보다 훨씬 작고 예전부터 그랬는데 잉글랜드 경제사에서 잘 알려진 통계로도 지난 600년간 런던은 대체로 2위 도시의 10배 규모였습니다. 결국 모두 2선 도시지만 맨체스터는 그중 중요한 곳이고 그는 그곳 시장이었습니다. 유능한 시장으로 평가받았지만 상당 부분은 도시를 잘 관리해 온 전임자들이 닦아놓은 기반 덕이었습니다. 잉글랜드 지방 도시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성과를 냈지만 런던의 1인당 GDP가 다른 어느 지역의 거의 두 배라는 점을 보면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는 권력에 물들지 않았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강성 좌파가 아닌 온건한 좌파이고 스타머는 대중의 지지를 분명 잃었습니다.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부진을 거듭한 노동당은 바통을 이어받을 새 얼굴이 절실했고 그는 알려진 게 거의 없어 적도 없었기 때문에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스타머는 의회 의원들의 지지를 잃어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영국에서는 총선 패배가 아니라면 이렇게 의회 지지를 잃고 물러나는 게 역사적으로 흔한 방식이고 지난 15년 사이에도 여러 총리가 그렇게 물러났는데 스타머가 아마 7번째일 겁니다. 그는 보궐선거에 출마해 압승했는데 페라지가 이끄는 우파 정당 리폼 소속 의원들이 많이 당선돼 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큰 성과였습니다. 그 승리로 그는 더 돋보였고 스타머는 한계에 몰리면서 이제 그를 대표로 추대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는 중앙정치의 전면에 나선 적도 전국적 지도자였던 적도 없어서 그가 뭘 할지 아무도 모르고 아마 본인도 모를 겁니다.
말씀처럼 지난 10여 년간 영국에서는 총리가 잇따라 바뀌었는데 그래도 적어도 미국인이나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겐 영국 정치가 미국보다 덜 거칠고 스타머의 과오도 비교적 가벼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정치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는 맨델슨 건에서 판단을 잘못했고 대중 대응도 미흡해 지지를 잃은 듯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15년 동안 총리가 유난히 자주 바뀐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헌정체제부터 근본적으로 다르고 의회제는 대통령제와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의회제가 훨씬 낫지만 대통령제를 둔 나라가 미국만은 아니어서 프랑스도 그렇고 많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제는 행정권이 대통령직에 집중되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은 직접 선출되고 중대한 추문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미국의 경우 보통 의회가 관여하는 절차를 거쳐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그리고 사망하지 않는 한 다음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연속성과 안정성이 생깁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는 몇 년간 대통령으로 남겠죠. 문제는 대통령이 입에 담기 힘들 만큼 형편없어도 쫓아낼 수 없고 그가 자리를 지키는 동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현 대통령이 꽤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건 비밀도 아니지만 요점은 이게 바로 그 시스템이라는 거죠. 의회제에서는 의회가 선출되고 특정 정당이나 정당 연합이 과반을 차지하면 제1당 대표가 총리가 됩니다. 하지만 총리는 매일 의원들의 지지에 의존하므로 의원들이 신임을 거둬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만 밝혀도 물러나야 합니다. 지도자는 늘 곁에 있는 유권자, 곧 동료 의원들에게 책임을 지는 셈이라 필요하면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라면 별 타격 없을 스캔들도 내각 사퇴로 이어지고 의원들이 더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면 지도자는 물러나야 하죠. 이런 구조에는 큰 장점이 있는데 사기꾼과 거짓말쟁이, 무능한 인물을 비교적 빨리 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마지막으로 2010년 이후 지난 16년 동안 사기꾼과 거짓말쟁이, 무능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겪으면서 많은 사람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스타머는 사기꾼도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분명 명예롭고 반듯한 사람이었지만 일을 잘하진 못했습니다. 제 생각엔 두 가지 면에서 그랬습니다. 그는 크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지금은 그런 결단이 필요한 국면입니다. 또 정서적, 이념적, 정치적으로 대중과 연결되는 데 서툴렀다는 점은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로 드러났죠. 그래서 물러나야 했고, 말하자면 이런 궁정 쿠데타를 주기적으로 겪는 셈인데 저는 꽤 괜찮은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겐 그를 가장 잘 아는 동료 의원들의 신임을 얻은 지도자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저는 늘 총리 선출은 의원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봤고 이번에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친구들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자주 이야기해왔는데 의원내각제가 조금 걱정되는 지점은 극단적인 예로 이스라엘 크네세트처럼 소수 의원들이 사실상 정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신임을 거둬 또 선거로 가게 만들겠다고 압박할 수 있으니까요. 영국 시장을 보면 지난 몇 달간 길트 금리가 뛰었지만 전직 외환 딜러로서 보니 파운드화는 지난 1년간 변동폭이 5%에 그쳤고 완만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간 영국 정치의 혼란을 감안하면 이런 흐름은 다소 의외라고 봐야 할까요?
최근 IMF의 이른바 제4조 보고서를 봤습니다. 바로 며칠 전 나온 건데 영국 경제의 연례검진 같은 보고서라 꽤 흥미롭더군요. 핵심은 영국 경제가 연 1% 안팎으로 비교적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인데 높진 않아도 선진국 다수가 비슷하고 일본, 독일, 프랑스도 그 수준입니다. 인구 측면에서는 증가세가 빠르지 않고 이민도 크게 둔화돼 1인당 GDP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공재정은 미국보다 더 양호하고 통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는 미국의 절반 정도로 훨씬 작고 정부도 재정규율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사람들 대부분은 유명한 리즈 트러스 사태를 봤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어떤 영국 총리도 다시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과의 큰 차이는 미국 행정부, 특히 현 행정부는 대체로 우린 미국이니까 뭘 해도 넘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영국은 자신들이 그럴 수 없다는 걸 안다는 점입니다. 그건 100년 전엔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훨씬 신중해졌고 경제가 돌아가며 재정통화정책도 안정적이라고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성장률은 더 높이고 싶지만 그러려면 할 일이 많고 영국 주식시장은 작아진 데다 많은 영국 기업이 미국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국 안팎에서 영국을 둘러싼 패닉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에너지 순수 입국이라 이란 전쟁으로 비용 부담이 컸지만 패닉으로 번지지는 않았고 에너지 보조금에 막대한 돈을 더 쓰지 않겠다는 분위기 속에 재정도 꽤 절제돼 있어 위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중동에서 벌이는 미국의 이번 모험, 아니 오판으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좋게 봐도 꽤 엉망인데다 페트로달러 체제가 크게 약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조짐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최근에 다루셨던 것 같고요. 석유달러 체제, 다시 말해 달러가 전략적 기축통화로서 지금처럼 세계 에너지 거래의 주된 결제통화로 남는데 의미 있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시나요? 탈달러화 우려가 실제 문제인지 아니면 다소 과장된 건지 궁금합니다.
달러의 역할은 복잡하고 여러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중 준비 통화로서의 역할이 미국의 근간인 것처럼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봅니다. 그 역할은 다른 요인들의 결과에 가깝고 실제로 각국은 10년도 더 전부터 달러 보유액을 늘리지 않고 있으며 이건 석유 생산국과 수출국이 대금으로 어떤 통화를 받을지 또 그와 별개로 중장기 거래와 자산 보유를 위해 어떤 통화를 원할지와 직결된 문제인데 저는 이 두 선택이 충분히 갈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중국과의 무역이 위안화로 결제되고 위안화 잔고를 보유하게 되는 건 충분히 그럴듯합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수입해 결제에 쓸 수 있고 아마 대중국 무역에서 흑자를 내면서 잔고도 쌓이겠죠. 하지만 그들 입장에선 어느 정도 위안화 잔고를 갖는 건 괜찮습니다. 중국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신호로 이제 그들은 중국을 더 안정적인 동맹이자 자신들에게 중요한 이란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상대로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권역에 일부 들어가는 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미국은 동맹국 안보를 보장하는데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고 전쟁까지 시작했으니까요. 그들은 이걸 끝낼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석유와 여러 핵심 원자재 수출의 주요 통로가 막히고 시설도 크게 파손되면서 이 모든 게 그들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그들도 감을 못 잡는 듯하고 제가 보기엔 누구도 결말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란의 영향력을 가진 강력한 세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건 충분히 말이 되니 그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페트로 달러가 일부는 페트로 위안이 되는 셈이고 다음 문제는 그들이 장기 자산과 외환 보유액을 서방 주로 미국에 둘지 아니면 중국에 둘지입니다. 저는 그들이 앞으로도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미국 자산은 유동성이 높고 더 안전한 데다 보유할 만한 매력적인 자산도 다양해 계속 갖고 싶어 할 겁니다. 중국과 달리 외환 통제가 없고 그런 통제는 언제든 다시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그들이 달러권에서 이탈해도 크게 놀랍진 않습니다. 결국 달러권이 유지되는 건 그만큼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미국 정책에 달려 있는데 달러와 미국 시장, 투자 자산, 보유 금융 시스템 이용에 기반인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생기면 이 흐름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세계가 처한 현실이고 앞으로 전 세계의 많은 주체가 위안화로 더 자유롭게 움직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 중국은 제가 지난 20년간 말해왔듯 미국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되려면 외환 금융 통제를 모두 풀어야 하고 그러면 말 그대로 국내 통제력을 잃어 국민들이 자산을 해외로 옮기며 글로벌 시스템에 편입되지만 그 시스템은 미국식이 아니라 중국식이 더 강한 형태가 되겠죠. 제 생각은 처음부터 같았습니다. 중국 통치 체제는 통제력 상실을 두려워하며 경제에서 그 통제를 가장 크게 잃는 순간은 외환 통제를 놓칠 때입니다. 따라서 위안화가 자유롭게 교환 사용 대환되는 통화가 아닌 한 그런 달러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늘 그렇게 봐왔습니다. 예측은 아니지만 유럽이 공동재정체제를 만들고 통합을 더 진전시킨다면 달러의 더 현실적인 위협은 위안화보다 유로화라고 봅니다. 지금도 달러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의미 있는 기축통화는 사실상 유로화뿐이고 비중도 달러가 60%에 가까운 데 비해 유로화는 아마 30% 정도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그 정도입니다. 페트로 위안이 달러를 대체하진 못한다고 봅니다. 중국이 그걸 원하지 않고 이 얘기는 앞서 물으신 핵심 질문 중국의 목표가 무엇이냐로 이어지죠. 제 생각에 중국 목표의 90%는 국내 문제에 뿌리를 두며 14억 인구의 거대하고 복잡한 국가를 통제하는 것이 압도적 목표라 세계 지배는 너무 복잡합니다.
통화 문제의 핵심을 잘 짚으셨습니다. 달러를 대체하려면 원치 않는 조치를 해야 하고 그건 통제권을 잃는다는 뜻이니까요. 말씀대로 그들에겐 통제권 유지가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보고 이제 잠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AI 자본 지출이 미국 자금 흐름과 무역 흐름을 이끄는 주요 동인이 된 가운데 지금의 AI 투자를 한 세대 전 인터넷대와 비슷한 거품으로 보십니까? 또 판세가 사실상 양강 구도처럼 보이는데 AI에서 유럽은 어디쯤이고 미국과 중국 말고 다른 주자는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지금은 누가 봐도 양강 구도이고 누군가 막대한 돈을 쏟아붓지 않는 한 이 구도는 계속될 겁니다. 유럽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제 생각엔 그래야 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고 그럴 기미도 없습니다. 유럽이 뭔가 하려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유럽은 하나의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은 27개국이 모인 꽤 효율적인 연합체지만 권한은 여전히 각국에 있습니다. 돈도 정치적 정당성도 거기서 나오니 어디에 둘지 합의하지 못해 함께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겁니다. 유일한 예외는 에어버스였고 그 배경도 독특합니다. 성공 가능성을 보여줄 사례라면 에어버스가 흥미로운데 40년 전엔 누구도 에어버스가 보잉을 꺾으리라 보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고 지금은 세계 선두 항공기 제조사의 기체 품질도 좋습니다. 그러니 유럽이 못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 미국에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와 기술자 등 상당수가 유럽인이고 중국계도 많습니다. 지금은 양강 구도이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게 거품인지 실체인지 묻는다면 제 답은 둘 다지만 분명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판을 바꿀 기술이고 앞으로 많은 것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겁니다. 다만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 두렵지만 이미 변화를 일으키는 건 분명합니다. 둘째로 여기엔 성립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는 점도 분명한데 닷컴 버블을 돌아보면 당시 그 안에서 훗날 핵심 기업으로 남은 회사는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인터넷 덕분에 생겨날 진짜 중요한 회사들이 그때 막 태어나기 직전이었지만 버블 당시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인터넷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세상을 바꿀 거라고 본 사람들은 맞았지만 큰 승자는 버블 속 회사들이 아니라 페이스북과 구글 그리고 다른 방식의 아마존이었죠. 이 경우 프론티어 기업들 중 일부는 실제 사업체로 보입니다. 매출도 내고 있고 엔트로픽과 오픈 AI를 보면 실체 있는 사업이라는 점은 꽤 분명하지만 중국 쪽이 이런 것들을 사실상 무료로 내놓는 상황에서 이들이 얼마나 벌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고 여기에 이른바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시설에 쏟아붓는 막대한 투자도 변수입니다. 제가 보기엔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령 제대로 된 사업 모델이 있어도 중국 업체까지 가세한 경쟁이 워낙 치열해 여기서 큰 돈 벌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이 충분히 그럴 듯합니다. 수조 달러 투자해서 괜찮은 수익을 내려면 누군가는 막대한 돈을 벌어야 하고 그러려면 사람들이 거액을 낼 만큼 강력한 독점이나 준독점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과연 그런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익을 내는 곳은 있지만 그 규모가 이런 투자를 떠받칠 만큼인지는 모르겠고 많은 데이터 센터가 생각보다 수익성이 낮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들은 이유 중 하나는 거듭 말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만 데이터 센터 비용의 핵심인 칩이 닳아서 계속 교체해야 하고 가격도 비싸 한번 설치하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는 최신 기술에 맞춰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데다 전기와 물 등 막대한 자원이 들어가고 AI와 센터 자체를 향한 정치적 반발도 큽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뛰어든 많은 사람이 돈을 잃고 관련 회사 상당수가 사라져도 놀랍지 않지만 그게 누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떠올리는 건 닷컴 버블 자체라기보다 그때의 투자 붐입니다. 광섬유에 투자가 몰리면서 많은 통신사가 무너졌는데 철도 붐을 보면 그런 사례가 있었고 충분히 그럴듯하다고 봅니다. 향후 수익이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지 못할 만큼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게 드러나면 많은 돈이 날아가겠지만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니며 세상은 바뀔 겁니다.
마틴, 오늘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